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다루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적으로 거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를 큰 산으로 생각하면은 오늘 설교는 이제 구부능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 느헤미야가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리 하매. 느헤미야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 부흥의 역사였던 스물아홉 광장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한 내용이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14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부제를 단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attitude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하느냐. 우리 보통 예루살렘 성 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 또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까.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흩어져 살고 있었던 레위지파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식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봅시다. 여기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읽읍시다.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리 하매. 자, 사람들을 모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수금과 재금을 치고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들 한번 노력해보지만 이 성벽을 다 지어도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래 비꼬고 또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힘들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참했을 때에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감사와 기쁨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화 배우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로빈 윌리엄스죠. 제가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오는 영화는 주로 웃기는 영화, 재밌는 영화, 뭐 심각한 그런 영화에 안 나오죠. 후크 이러면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봤고 자, 이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영화는 다 웃기고 사람을 신나게 만드는데 그죠? 이 사람은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고 기쁨도 주었던 그런 배우였는데 실제로 로빈 윌리엄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내가 이분을 폄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인가니까 우울증 혹은 노인성 치매 때문에 삶이 어려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었지만 본인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월 넷째 목요일은 우리가 감사절, Thanksgiving Day이고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은 하루로 지키고 감사주일은 하루지만은 여러분 매일 365일 또 윤년이 있는 366일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렇게 쉽지 않은 녹록지 않았던 형편의 성벽 재건 공사를 했고 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은 감사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간증거리도 없고 또 매일매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영성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노회를 참석하고 4월 1일에서 4월 4일 돌아오는 일정이었지만은 이번에 타고 갔던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스케줄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제가 금년에는 제일 힘들었던 그죠? 제가 생존해서 돌아온 그런 노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4월 1일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집을 떠났습니다.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그리고 돌아올 때는 4월 4일 오후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4월 5일 자정이 지나서 그래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번 노회 가니까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번에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서중노회라고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중곡을 베이 에리어를 베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회가 있었는데 두 노회가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 노회가 가까운 쪽에 있는 제필 장로교 수련회장에 갔습니다. 여기 다시 들어가시면 뒤로 저기 나이가 많다고 제가 여기 앞에 앉았습니다. 앉았고 자 인증사진이죠. 노회가 떠온 사진. 두 번째 사진 가보시면은 수련회장 앞에가 여기 요죠. 요게 기둥 네 개가 쓰여 있는데 여기 가보니까 매튜, 두 번째는 마크,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룩, 네 번째는 존. 그러니까 제가 묵었던 그 객실에서 요 뒤에 보이는 호수가 파호입니다. 호수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의 세 배쯤 되는데 보시면은 군데군데 눈이 쌓인 참으로 아름다웠던 그런 곳이었지만은 제가 있는 동안에 눈이 내렸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죠? 아이고 하루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니까 마음에 역시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홈 스위트 홈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미국에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삶의 목적과 이유도 모르고 공허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자,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난 그 성에서 그 성전 안에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 지을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29절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랬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말고 너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자기는 못 짓지만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첫 번째 성전은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기 이름이 남지도 않았지만은 다윗은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평생에 여러 번 오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콘티가 무엇이었냐? 감사였죠.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 12장 2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리 하며.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할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동참했을 뿐만 아니고 성벽 봉헌식을 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마쳤습니다. 감사하면서 이 일을 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말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생활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엔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도 우상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 때에 그때 천지 신명에게 나무와 별들에게 빌고 제사를 지낼 때도 사람들은 목욕하고 또 찬빛으로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한수를 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봉헌식에 참석을 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수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고 준비하고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들뿐만 아니고 이 봉헌식에 참석했던 공동체의 일반 사람들도 그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문과 성벽까지 청소를 하고 소재를 하고 이 봉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성공하고 또 돈 많이 벌고 나름대로 자기가 목표하고 뜻하였던 것을 성취하면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 내가 주님께 사용받을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고 또 어떤 자리를 가진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는 뛰어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가 우리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보내었던 목회 충고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보면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근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게 봅시다. 이게 보면 다시 들어가서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우리 넘어가 봅시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그 그릇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질그릇 나무그릇이라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사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실 때에 특출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 여러분, 참으로 배경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은 깨끗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붙들어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정말 우리의 꿈이죠. 부모들의 꿈이고 가정의 희망인데, 자녀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그릇이라도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깨끗한 그릇에 기도 응답에 축복도 해주시고, 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믿음의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성결하고 깨끗하게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예배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회복을 추구하는 마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봉헌식을 행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그 봉헌식이 거행되었는지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업식을 하면 졸업할 때에 입장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이제 5월달이 되면 졸업 시즌인데, 학생들이 졸업하러 갈 때에 뭐 자기 순서가 아니고 딱 순서가 정해져서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졸업식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나름대로 머릿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봉헌식의 그림을 그렸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순서를 보면은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여기 씁시다. 보면은 첫 번째로 성벽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 방백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죠? 예수님의 조상이죠. 예수님의 족장이, 예수님의 뿌리가 되었던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인데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49장은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했던 이 기도인데, 우리 4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여기 규라고 해서 홀, 셉터죠. 지팡이죠.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규라, 홀이라고 하는데, 규가 유다를 같이 읽읍시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Jew, whole,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피를 받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결국은 유다 지파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위로 먼저 성벽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 12장 31절 돌아가 봅시다. 자, 유다 방백들이 제일 먼저 성벽 위에 올라오고 두 번째로 또 읽어봅시다. 또 다시 들어갑시다.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자,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를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성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32절 가봅시다. 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봅시다.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위로 올라가고 이제 두 번째 따라가는 찬양하는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 12장 38절은 봉헌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느헤미야 12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등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여러분, 내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성벽이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 봉헌을 하는데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고 그 뒤를 레위 지파, 이들은 찬양하는 그룹이니까 레위 지파가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서 지금 성벽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내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그 뒤를 따라간다.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성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첫 번째 유다 지파, 두 번째 레위 지파, 그 다음에는 일반 백성들이 올라가는데 느헤미야는 제일 뒤를 따라가서 이제 성벽 위에서 만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두 그룹이 성을 돌다가 내려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벽 봉헌식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 이방인들은 조직적으로 필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 내부적으로 유다 지파가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고 성벽 헌당을 한다고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기뻤겠습니까? 한 그룹의 선도는 에스라가 앞장을 섰고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분명히 느헤미야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뒤를 따라서 그 위에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느헤미야가 주인공입니다. 충분히 앞장을 설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명문도 있지만은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를 세우고 두 번째 그룹은 레위 지파를 앞세우고 자신은 제일 뒤에 섰다. 그가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벽 공사는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성벽 봉헌식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했던 그 기사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보면은 성전의 기둥이 앞쪽이겠죠. 앞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야긴. 그가 세우셨다. 왼쪽에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 역대상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자기가 살 궁궐 건축은 뒤로 미루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솔로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서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참 물론 열심히 살아가고 때로는 참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은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일등 공신이 분명히 느헤미야였지만,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제일 뒤로 뒤를 따라 이 헌당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면서 성을 돌았던 그룹이 느헤미야 12장 40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더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자 두 그룹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함께 돌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벽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성전 봉헌의 피날레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피날레를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중심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봉헌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은 예루살렘 성 안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가 뭡니까?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우리 전체로 다음 해봅시다. 자,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신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죠. 희생하고 노력하고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뭡니까? 힘들지만은 기쁨, 또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즐거워야 했는가 하면은 이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렸다. 다른 사람이 이 기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돈이 주지 못합니다. 삶의 환경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신앙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순례의 길을 갈 때 주님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